오늘 말씀 제목이 침묵과 거절의 은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섭섭한 일이 아니고 은혜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와 좀 관련이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뭐 새벽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든지 일반 기도 모임이든지 간에 사실 보면은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각 개인의 기도 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기도 응답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만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척척 받는다면은 뭐 기도 안 할 뿐 없겠죠.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박한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누구나 실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망은 교인이라면 뭐 다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일일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주제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뭐 전 세계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뭐 세계 선교 같은 그런 큰 주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어도 견딜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문제, 나 개인과 나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기도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뭐 당장 취직을 해야 된다든지. 사업상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자녀의 문제, 뭐 가정 문제, 기타 질병 이런 또 법률 문제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하실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 내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탓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섭섭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를 전문으로 삼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 뭐 전문가라 그럴까요? 사실 뭐 그런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 장시간 기도한다고 하고서 책을 쓴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 비결로 내놓는 틀에 박힌 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기도 응답 없는 것은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지는 죄. 그러니까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도 있어요. 또 뭐 다른 말로는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 때가 아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루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흔히 잘 인용하는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처럼 끈질긴 기도, 그냥 놓지 않는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혹은 뭐 새벽 기도가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시고 꾸준히 오시면은 된다. 새벽 제단을 쌓고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말, 뭐 1만 번제를 드리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뭐 만 보도 걷는데 1만 번제 기도 못 하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려서 그렇다. 그 중에는 이제 뭐 헌금 뭐 자꾸 잘 안 하고 특별히 그 11조 떼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더 이제 좀 이야기가 좀 엉뚱한 대로 흐르는 거는 이제 목사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목사 순종 안 한다든지, 목사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신다. 벌 주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어보셨겠죠. 이 세길교에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만약 한다면 그 길로 당장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예. 어쨌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흐리지 않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그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처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큰 소리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 마음에게 쏙 들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었죠?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셨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해서 좀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난리를 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본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냉정한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자애로우신 분이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어렵고 힘든 또 가난한 자들 편에서 언제나 동정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은 전혀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인자한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또 다른 의문도 일으키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소명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만 사회 가신다면 그것은 일종의 현대적 용어를 빌린다면 인종차별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만일 차별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일어나죠. 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 냉정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순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더라 이거죠.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먼저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주로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 부활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해서 헬라인은 일반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처음부터 그냥 모든 사람 대상으로서 복음을 안 전하셨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가면서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뭐 못 인정하거나 인정이 없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애타는 그 간절한 간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신비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로보니가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와 반응이 단순히 그녀가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가 포착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처음에 어떻게 대하시냐면 침묵으로 대하셨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더구나 주님이 침묵을 하신다면 이거 굉장히 더 답답한 일이죠. 근데 주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호소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경의를 표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침묵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가 입을 여셨을 때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직접 대면하신 후에 더 냉담하고 더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너무하잖아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떡은 메시아가 주는 혜택이고 그 다음에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선후 과정을 앞뒤 과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혜택을 입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7절 그 전반지를 보면 이런 말씀인데 좀 주목해야 되겠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시사하는 것은 나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지방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지방으로 가는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걸로 간 이유는 이런 것이거든요. 나는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현 시점에서 나는 유대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실제로 공생애 사역기간은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 내가 온 것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요. 그들의 통제가 미칠 수 없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와서 내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를테면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역을 감당한 일을 준비시키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고 해요.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장대한 프로그램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맞도록 행하시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러한 구원 계획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딸이 나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는 이 지방에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구석이를 먹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이 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 뉘앙스가 안 좋아요. 요즘 뭐 펫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 이미지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개를 먹는 문화잖아요. 우리가. 저는 안 먹습니다. 소고기도 많이 있는데 왜 개를 먹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개를 간 지가 많았고 프로테인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개를 먹게 된 것 같아요.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개라는 원문을 강아지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아 실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대부분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라는 그런 그 과약한 이미지를 그 좀 이제 완화시켜 보려고 애견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물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겠느냐 집에 기르는 그건 애견이었다 이런 식이죠. 뭐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또 때가 오면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의 혜택을 받을 것인데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큰 믿음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따지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뭐 따진다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무엄하게 하나님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예를 보면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논리로 이 일로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그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아, 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너무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가지고 구속사회를 이기겠다. 이 다 멸절시키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따졌어요. 여호와여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모세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그 백성 다 죽였다고 한다면 애굽의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죽이려고 백성들을 끌고 광야까지 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가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믿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까? 여호와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설득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논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께 이제 놓지 않고 그냥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그렇게 하는 데에서 저는 전혀 이의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님이시니까 그 부설액이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비를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그런 자비하심으로 제 딸에게 부스러기 몇 개라도 던져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수로베니게 여인은 겸비한 자세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일 때에는 개들에게도 한두 주가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넉넉히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동을 쉽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 하나에도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작은 진심이 담긴 기도 한마디에도 가슴이 뭉클하신 분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순간에 이미 귀신이 나갔어요. 집에 가보니까 딸이 멀쩡했어요. 마태복음의 평행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큰 믿음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듯 해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둬요. 나는 망해도 좋겠지만 나는 없어졌습니다. 내 자손이 뭐 잘나서 가난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 이런 저런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무조건 주여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겠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반나대로 그냥 붙잡고 잡아 메고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에 너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꾸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고 공의로운 속성과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달아보기 위해서 낙심이 되는 응답을 종종 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은 것은 그녀의 그 언제냐면 그녀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요 합격한 이유였어요. 주님은 그녀의 불질의 믿음과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며 따지는 듯한 그런 간구를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만 들으시고 됐다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혼란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또 자기들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는 이렇게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었죠. 별로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로베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께 모든 것을 걸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십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뭐였죠? 부스러기 은혜였어요. 극히 작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극히 큰 자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그 사랑하는 딸이 한순간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풍성한 축복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딸의 고통을 날마다 지켜보고 함께 참 괴로워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슴이 주님의 자비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방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은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일개 이방인 여인의 그런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서 혹시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원칙에 묶여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엄격한 재판장으로 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대했고 율법주의자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고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체 사이는 원칙이 뚜렷이 있어도 상대편의 인격적 반응에 따라서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서는 자비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원칙에 담긴 미래적인 측면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이미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속될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없이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예를 통해서 실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소리 지르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실물 교제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께 원래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두루 지방을 가셨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문제로 이 시간 빼앗기는 것은 원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은 제자들의 선교사에게 사실상 필요한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좋은 교육 자료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러분 은혜의 침묵입니다. 수로베니게 여인의 첫 호세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가난 여인이 한 걸음 더 믿음에 더 나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요한 영적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그것도 역시 은혜의 거절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걔도 주인 밥상에 부스기로 먹고 사니까 자기에게 베풀 자비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에게 설득을 했었죠. 어떻게 이런 지혜롭고 깊은 신뢰심이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이 그녀의 믿음을 정상의 차원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되고 심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단계적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고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이 바라고 의도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잠시 피신하셨던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거둔 첫 번째 열매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됐죠, 이 여자가. 제자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여자의 스토리가 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그 스토리를 듣고 있어요. 그녀의 꺾일 줄 모르는 믿음은 넉넉히 보상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몇 마디에서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보상이 돌아옵니다. 기도를 간절히 올려도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침묵은 내가 과연 어느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정밀한 검침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칫하면 주님이 내게 맞춰 이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혹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실 의사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시고 침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나의 믿음은 단련을 받아야만 자라고 강해집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죠.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나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내 딸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은 나의 그 허약한 믿음으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강해지려면 예수님께 올린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르게 반대로 말하면 좋겠죠. 예? 내 믿음이 강해지려면 예수님께 올린 기도가 금방 응답되어야 합니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러나 반대예요. 응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침묵에 의해서 더 자라고 더 강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곳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때로는 자갈받칠 수 있어요. 가시받칠 수 있어요. 내 귀에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침묵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나는 그 어둠의 계곡을 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절은 주님의 침묵과 다른 반응이지만 목적은 같아요.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훨씬 더 깊은 레벨에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침묵은 견디면서 주님의 노골적인 거절 앞에서는 참 낭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소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주님의 이유를 다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딸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을 거친 후에 받는 기도의 응답은 곧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녀는 정상에 오른 믿음을 가지고 귀가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난 딸을 보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연체는 우리도 주님의 침묵과 거절을 거쳐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다 하는 은혜의 말씀을 다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